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건설 중인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핵추진 전략형 유도미사일 잠수함이라고 명명된 잠수함의 사진을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조선소를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잠수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점령됐던 세 개의 마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대화를 앞두고 나온 움직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협상단과 만날 고위급 대표단을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필요한 결정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는 건설적인 대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잔인한 치명적인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런 공격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내일 카타르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자들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보고하며 정전의 두 번째 단계 시작을 위한 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자민 나타냐후 총리 사무실은 성명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중재자들의 초대를 받아들였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압델 라티프 알카누와 하마스 대변인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협상은 당초 한달전 시작되기로 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미국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간 점진적이고 미세한 개선을 보였다고 바티칸이 밝혔습니다. 바티칸 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도 의사들은 여전히 신중한 예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험이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88세의 교황은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젊은 시절 한쪽 폐를 절제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교황은 며칠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열도 없고 혈액 산소 수치도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안정성이 치료에 대해 좋게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교황이 지난 2월 14일 입원 후 진단받은 복합적인 폐감염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첫 번째 공식 발표입니다. 바티칸 측은 앞으로 며칠간 이런 초기 개선이 지속되기를 기록하기 위해 의사들은 신중하게 예후를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어제 미얀마 국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군부 수장인 미나웅 훌라잉 장군은 벨라루스 방문 중 이같이 발표하며 우리는 곧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3개의 정치당이 이미 선거에 참여할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훌라잉 장군이 발표한 이번 선거 일정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약속된 선거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시간표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북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최고 영상 3도에서 영상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3월 둘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식 언어는 영어라고 지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 남성의 병역 문제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집중 조명했고요. 헐리우드 영화계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자기 생각을 전달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리어블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5화,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헐리우드의 건설 3인방 드밀 골드윈 마이어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의 공용어는 영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연방정부기관과 수혜기관이 제공하던 언어 지원 정책이 변화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에는 연방 기금을 받는 기관이 비영어 사용자를 위한 광범위한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미국 사회에서 기회를 넓혀주는 언어라며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3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의 통합을 위해 영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공식 언어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30개 이상의 주와 5개 미국령 지역에서는 이미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어를 통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히스패닉 의원연합 측은 다양성을 옹호해온 나라가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조처가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미국 영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다원어 사용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중 국적과 병역의 의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한인 2세들은 한국인 부모를 둔 이후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한국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다수의 한인 남성들은 이를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미국 정부나 군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진로 위기를 겪게 되고 한국에서 일하거나 결혼을 계획했던 이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동으로 한국과 미국이라는 이중 국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인데 이는 2005년에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서 비롯됐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한국 국적이 만 22세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됐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당시 병역 회피 논란을 일으킨 한 유명 가수의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에서 귀화한 후 한국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진 씨의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샀고 한국 국회는 병역 회피를 막겠다며 국적 포기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실질적 연고가 없는 진짜 해외 한인들도 예외 없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가까이 됐지만 미국 한인 중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한인 2세 청년들이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려다 입학 허가가 취소되거나 미국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 한국 배치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한 한인 남성은 한국어가 서툰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국적 포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취업이나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비자를 갱신하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인식당 주인이 한국 방문 중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시간 동안 구금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병역 기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복잡한 국적 포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2020년 한국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제외 한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신청자의 약 30%만이 국적 포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2002년 유승준 사태 이후 형성된 여론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시태그입니다. 오스카 시상식. 현지 시간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숀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가 작품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최고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까지 총 5개 부문을 휩쓸며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노라는 뉴욕에서 성인 유흥업소의 댄서, 스트리퍼로 일하는 여성이 러시아 출신 재벌과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격렬한 서사와 현실적인 연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을 연기한 마이키 메디슨은 데미 무어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마이키 메디슨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배우였는데요. 25세의 신예 배우가 할리우드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메디슨은 수상 소감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지만 아카데미와 나와는 먼 세계처럼 느껴졌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와 관련해 성노동자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강조하며 그들과 함께한 경험이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고 말해 관중의 환호를 얻었습니다. 이어 남우주연상은 브루탈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로디에게 돌아갔습니다. 브로디는 2003년 피아니스트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는데요. 수상 소감에서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화려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아누라를 아카데미의 주인공으로 만든 숀 베이커 감독은 이번 시상식에서 감독상뿐 아니라 각본상과 편집상까지 수상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진정한 독립영화를 인정해준 아카데미 투표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영화관에서 관객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험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극장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극장에서 함께 웃고 울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신예 배우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여우조연상은 에밀리아 페레지의 조울 셀데나가, 남우조연상은 리얼 패킨의 키런 컬킨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애니메이션 작품상은 플로우, 국제영화상은 브라질의 I'm Still Here가 차지하며 다양한 영화들이 골고루 주목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전 시상식과 달리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밝히는 수상 소감은 없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던 점도 눈에 띕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4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이 지난 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이번 입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칼빈슨 함의 부산 입항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항모 강습단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스 전 대사는 칼빈슨 함의 부산 입항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동맹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항모 강습단에는 어떤 전력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칼빈슨 함을 비롯해서 순양함, 프린스턴 함, 이지스 구축함인 스터렛 함 등이 포함된 미 해군 항모 강습단은 1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항모의 한국 입항은 지난해 6월 루즈벨트 함 이후에 약 8개월 만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 처음입니다.
네, 자 한미 연합 사령관도 이번 방문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요.
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 연합 사령관은 이번 방문이 동맹과 파트너의 방어를 강화하고 오늘 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이 실질적인 합동훈련과 결합돼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영내 침략을 억제하며 안정유지 태세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빗 맥스웰 부대표는 칼빈슨 함의 입항이 무엇보다도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공약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공격이나 군사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이며 동맹에 대한 전략적 확신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에 이 첫 항모 입항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항모 강습단의 입항이 동맹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군사력 전개이자 미국의 억지력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불안정한 신호를 보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방문이 미국의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 방어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요.
네, 브래들리 마틴 랜드 연구소 수석 정책 연구원은 칼빈슨 함의 방문이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해군이 수십 년 동안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번 방문도 동맹을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칼빈슨 함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1982년에 주역한 칼빈슨 함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인데요. 길이가 333m, 비행 갑판 폭 76.4m 규모고요. 두 기의 원자로로 운행됩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 FA-18 슈퍼 호넷,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포함해서 최신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고요. 승조원은 약 5천여 명입니다.
네, 이 항모 강습단의 전투력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네, 맥스웰 부대표는 항모 강습단이 단순한 항공모함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방공 및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구축함, 순양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함께 이 작전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마틴 소장도 항모 강습단이 전쟁 발발 시에 매우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할 거라면서 이런 해군력이 전쟁을 억제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칼빈슨 함의 부산 입항이 이 두 나라 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과시하고요. 영내 안보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일자인데요. 에이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한국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로 언급했네요.
네, 콜비 지명자는 4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 호주, 인도, 베트남과의 관계도 중요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동맹국들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인도, 한국,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핀란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타이완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콜비 지명자는 타이완과의 소통에서 타이완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미한일 3자 연대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한일 3자 연대가 지속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한동맹이 미국의 지정학적인 입지를 확립하는 초석이고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확장 억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콜비 지명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동맹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확대에 대응해서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콜비 지명자는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처럼 유능한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콜비 지명자는 중국 견제가 핵심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란의 핵무기 확산을 막고 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인준 과정에서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직접 콜비 지명자를 소개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직접 청문회장을 찾아서 콜비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인준을 촉구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콜비 지명자가 국방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면서 그의 인준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5일자 기사 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제재와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호주 외무부는 최근에 발표한 2025 외교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북한의 불안정하고 위험한 도발에 제재와 유엔 사령부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감시 및 집행에 2,6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호주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호주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해서 강력한 규칙과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주의부를 발령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국적을 속이고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고요. 이들이 유엔 제재와 호주의 독자 제재를 위반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북한 IT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도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요. 호주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호주는 2018년 이후에 14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인근에 호주군을 파견해서 유엔 대북결의 2375호에 따른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가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번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호주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됐고요. 미국과의 동맹은 호주 및 역내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히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에 따라서 호주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 호주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호주의 역내 세력 균형 유지 노력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됐습니다. 또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과는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통해서 평시와 분쟁 시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핵심 우방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안보와 국방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네, 중국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네, 보고서는 중국을 세계 강국이자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주는 중국의 인권 문제, 남중국해 및 타이완 해협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중국과 대화를 지속하고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외교적인 접근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6일자인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 뭐 이런 사례 등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동맹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죠.
네, 전문가들은 일단 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해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한국에는 28,500명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국에 입항한 걸 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다음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달라졌죠?
네, 지난달 28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종전 협상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결렬됐죠. 이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나흘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공중 해상 휴전에 나설 뜻을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런 사례를 보고 일부에서 미한 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평가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한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중국 견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플라이츠 부소장은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 정부와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한국은 항상 핵심적인 협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죠.
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초점이 중국 억제에 맞춰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부각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영향도 언급됐다고요?
네, 사일러 전 분석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논의가 북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푸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북러 관계에서 얻었던 외교적인 위안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자기 생각을 전달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리어블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예원 기자입니다.
제 소개를 아직 정식으로 안 드렸는데 저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방송기자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3, 4년 전 일인데 그리고 아나운서 학원 강사, 독서, 논술, 스피치를 현재 지도하고 있는 커리어블의 강대엽 대표라고 합니다.
커리어블의 강대엽 대표가 직장인을 위한 스피치 모임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블은 말과 글을 무기로 개인의 커리어를 신장시켜주는 기업인데요. 회사의 이름도 이 뜻을 담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커리어블은 커리어 플러스 에이블 해서 커리어를 모두 다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커리어블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네. 저는 방송기자로 4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이후에 스피치 학원, 아나운서 학원에서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면서 또 스피치나 논술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글쓰기와 말하기를 쭉 강조를 하다가 이번에 커리어블이라는 회사를 작년부터 창업을 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커리어블을 설립한 강 대표. 방송기자로 4년 동안 일한 그가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산업부에서 다른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많이 인터뷰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나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뭔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 용기를 얻게 돼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커리어블은 스피치에 관한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강연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스피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스피치 모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로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님들이 발표를 많이 하시고 또 IR이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스피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전달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플러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에게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아나운서분들을 연결해서 1대1로 코칭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언론사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언론사 현직자 또는 전직자를 1대1로 연결해서 과외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떤 사람들이 이 커리어블을 찾고 있을까요?
이게 또 저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스피치 모임에는 3050 여성분들 주로 본인의 자기개발 욕구가 강하시거나 아니면 이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표님들에 대한 스피치 강의는 아무래도 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고 여기는 근데 그 대표님들이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대학교나 엑셀러레이터 같은 곳들이 신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학마다 대표님들을 보육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창업하게 해서 대표님들을 전환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그 대표님들이 본인의 스피치나 전달력, 논리력 이런 거를 좀 높이고 싶은데 대표님들 많아요. 40분 정도를 각 학교에서 보육하고 계신데 그 분들을 전부 다 이제 스피치 학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저희를 찾아요. 저희는 아나운서분 40분, 50분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연결해드려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 1대1이에요. 그래야 좀 더 집중이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사 취업 과외는 당연하게도 이제 20대, 30대 언론사 취업 준비생분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강 대표는 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이 스피치 클럽이 커리어블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의 독서 논술 스피치를 앞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의 청중인 보통 오시는 3050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등생, 중등생, 어머니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께 저희의 논술과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분들의 자녀분들에게도 저희가 독서, 논술, 스피치를 가르쳐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피치 모임에 대해서 저희는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커리어블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사실 책을 많이 안 읽기도 하고 이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책 많이 읽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래도 또래 아이들 비해서는 좀 많이 읽긴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쭉 이제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책을 읽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는 계시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도 잘 읽고 읽은 거를 바탕으로 본인 생각을 쓰거나 말해보는 활동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커리어블은 다른 스피치 학원과는 다른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스피치를 정교하게 가르쳐드리기 전에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강연에 모셔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감성을 얻어서 저희가 스피치를 연습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드리는 데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스피치 학원 가셔서 강사님들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의 기준은 일단은 그냥 냅다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전달을 잘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애초에 스크립트를 전부 다 짜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초등생, 중등생 대상의 독서 논술 스피치 모임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책 읽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쓴 다음에 좀 전달력 있게 스피치하는 걸 지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스피치 클럽에는 수강생들이 많이 하는 명사를 주로 초청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저희는 세바시라든지 아니면 어쩌다 어른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해주셨던 분들을 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스피치에 대해서 잘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의 삶의 굴곡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듣고 나서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청중분들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싶어서 이걸 기획한 거라서 세바시나 어쩌다 어른 같이 출연해 주신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 스피치 클럽의 강연자는 김주화 앵커였는데요. 이 강연에 가장 먼저 도착한 김민정 씨는 현재 경제와 여성 분야의 기자로서 스피치에 관심을 두게 돼 찾아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평소에 스피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1대1로 좀 이렇게 매칭해서 한다길래 그거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게시글 같은 거 보니까 좀 그 선생님들도 되게 실력도 좋아 보이셔서 좀 더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 좀 더 말을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능력도 개발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어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떤 노하우라던가 생각을 좀 전해듣고 싶어가지고 뭐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와 전하고 싶은 바를 오해 없이 또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곧게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2시간 동안의 강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오늘은 먼저 강연을 앵커님께서 해주시고 강연하고 사전에 질문 보내주신 거와 현장에서 질문해주신 거를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본인들께서 느낀 점 또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점 이거를 다들 발표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에 즉흥 스피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김주아 앵커님께서 준비하신 주제와 좀 연달아 있는 거를 저희가 주제로 삼았어요.
이날의 주제는 현명한 뉴스 소비 방법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연을 들은 뒤 각자 느낀 점과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강연 활동지에 자유롭게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즉흥 스피치 주제는 내 자녀 혹은 부모님이 누가 봐도 가짜 뉴스인 거를 카톡을 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될까를 1분 내지 2분으로 스피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떨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전부 다 하게끔 해요. 전부 다 하게끔 하기 때문에 비켜나갈 수가 없어서 다들 용기를 내서 하십니다.
실제 스피치 클럽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강연을 들은 뒤 다른 사람의 스피치를 경청하고 또 자신의 스피치로 승화하며 다양한 스피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스타트업 커리어블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제5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5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했던 냉전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 집권 시대에 끝났습니다.
1991년 말에 이르자 구소련 공화국 대부분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구소련 공화국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991년 12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에서 사임했습니다. 1922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선포하고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던 소련은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사임과 함께 탄생 69년 만에 공식 해체됐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보리스 엘친이 새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보리스 엘친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구소련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1993년 1월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보리스 엘친 대통령은 또 다른 핵무기 감축 조약인 START2에 서명했습니다. START2 협정은 장거리 핵무기를 START1에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았습니다. START2 협정에 따른 감축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미군의 두 차례 전투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전투 명령은 공산주의 정부와의 분쟁과 관련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1989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해 미군의 파나마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파나마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해양 교통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파나마 운하가 있는 나라입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파나마에 군대를 보내 독재자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 장군을 축출했습니다. 노리에가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파나마를 통치해온 군 최고사령관으로 권력을 쥐고 군림하며 대통령보다 강한 실권을 행사해왔습니다. 1989년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자 노리에가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하고 스스로 최고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누리에가는 마약 밀매와 돈 세탁, 정적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누리에가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축출됐습니다. 파나마에서 작전을 개시한 미군은 노리에가의 군대를 쉽게 물리쳤습니다. 미국은 노리에가에게 불법 마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리에가는 체포된 다음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됐고 마약 밀매와 돈 세탁 관련 유죄가 인정돼 20여 년 동안 미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작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중앙아메리카 현지에 있는 미국인 3만 5천 명의 생명을 보호하고
파나마의 민주주의 과정을 복원하며 파나마 운하 조약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로 노리에가를 축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한 기예르모 엔다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자국에 필요한 석유의 상당 부분을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른 새벽, 이라크군 10만여 명이 탱크 700대를 앞세우고 페르시아만 연안의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만약 다른 나라가 쿠웨이트를 도우려 한다면 쿠웨이트 수도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소식에 국제사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무력수단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유엔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 위협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유엔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맞서기 위해 다른 38개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이집트와 다른 여러 아랍국가 군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연합군은 최신 군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다국적 연합군은 사담 후세인 세력을 축출해서 쿠웨이트를 해방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라크의 침공에서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전쟁에 미군 수십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에서 페르시아만 전쟁,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해 연합군과 이라크가 치른 걸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으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헐리우드 건설 3인방 드밀 골드윈 마이어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할리우드는 세계 영화의 수도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 시간에는 할리우드를 영화의 본고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3인의 영화 제작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하면 누구나 화려한 거리, 영화 배우들, 카메라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초기의 제작자인 세실 B. 드밀이나 사뮤엘 골드윈, 루이스 메이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실 B. 드밀은 1881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애시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두 분 다 극작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극단을 조직해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실은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제시 레스키와 새뮤엘 골드피쉬를 만나 세 사람이 새로운 극단을 창립했습니다. 극단의 이름은 제시 L. 레스키 퓨처 플레이 컴퍼니였습니다. 골드피쉬는 나중에 이름을 새뮤엘 골드윈으로 바꾸었습니다.
세 사람은 즉각 영화 제작에 손을 댔습니다. 이들은 영화 만드는 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창의적인 것이 좋았고 돈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좋았습니다. 드밀, 레스키, 골드피쉬 3인은 인기 있는 서부극 스콰맨을 영화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드밀은 이 연극을 진짜 서부의 이야기로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촬영 장소를 애리조나주 플렉스태프로 정했습니다. 드밀 일행은 기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너무나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기차를 타고 철길의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있는 조용하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할리우드였습니다. 드밀은 여기야말로 영화를 찍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콰맨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최초의 장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1913년 개봉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로써 드밀은 할리우드를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터를 다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화 산업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백만장자 브루스터, 외로운 소나무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실 드밀은 영화의 제목 위에 자기 이름을 먼저 올려놓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당시 영화 관객들에게는 배우보다 그의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드밀의 작품은 대작이라는 인식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액션, 사실적인 이야기 전개, 수백 명에 달하는 배우의 동원 등으로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서부 활극, 코미디, 로맨스, 그리고 한때는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드밀은 거작이라는 의미의 에픽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서부의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역사적 사건들을 주제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쉽게 The Ten Commandments였습니다. 이 영화는 1923년 무성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다 1956년 유성영화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까지도 부활절이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재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실 드밀은 70편의 영화를 제작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1949년 그는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36년간의 빛나는 공연 예술인 상이었습니다.
그토록 유명세를 누리던 세실 드밀도 195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 후반기에 나온 영화 중에는 지상 최대의 쇼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52년에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서커스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실을 할리우드의 최고 쇼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 영화는 그에 딱 맞는 주제라고 말들을 합니다.
1895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 13세 소년이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뮤엘 골드피쉬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갑 파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다음에는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장갑 생산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1913년 사무엘과 그의 처남인 제시 L. 레스키 그리고 세실 B. 드밀은 제시 L. 레스키 퓨처 플레이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차렸습니다. 이 제작사는 첫 작품 영화 스쿼맨을 만들었습니다.
1916년 골드피쉬는 에드가 셀윈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명칭을 골드피쉬, 셀윈 두 이름을 섞고 골드윈이라 정했습니다. 세뮤얼 골드피쉬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 1918년 자신의 이름을 아예 골드윈으로 바꾸었습니다. 골드윈사는 좋은 영화를 여러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1922년 세뮤얼 골드윈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골드윈사는 메트로 픽처스, 루이스 B. 메이어 프로덕션 두 회사와 합병하고 명칭을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약칭 MGM으로 바꾸었습니다. 세무엘 골드윈은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과 합작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자신만의 사무엘 골드윈 프로덕션을 설립했습니다.
세무엘 골드윈은 헐리우드의 황금기, 위대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독자적 제작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성공했고 비평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준 높고 질 좋은 작품 제작을 고집했습니다. 그 때문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사람들은 골드윈 터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골드윈은 자기 영화를 자기가 샀습니다. 그는 좋은 이야기나 연극이 있으면 그걸 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작가, 감독, 배우를 기용했습니다. 그는 루실 볼, 게리 쿠퍼, 수잔 헤이우드, 윌 로저스 등 새로운 배우들도 발굴했습니다.
골드윈은 무척 독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과 흥행의 모든 과정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는 감독, 배우, 작가 등을 고를 때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렸습니다. 그의 최고 작품으로는 작은 여우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폴기와 베스 등이 있습니다. 사무엘 골드윈은 유머가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스운 표현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우스운 표현을 골드윈이즘이라고 불렀습니다. 1946년 골드윈은 뛰어난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공로로 어빙 탈버그 메모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74년 타계했습니다. 사무엘 골드윈은 거의 60년 동안 영화계에서 활동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작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스 메이어는 1905년 매사추세츠주 하버빌에서 극장 관리인으로 처음 영화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그는 몇 년 후에는 여러 개의 극장을 소유한 재산가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극장을 가장 많이 가진 인물이 됐습니다. 1917년 그는 영화사를 창립했습니다. 1920년대 초 영화사 루이스 빌 메이어 픽처스는 다른 두 영화사와 합병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가 됐습니다. 메이어는 MGM 부회장이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총지배인이 됐습니다.
그는 회사와 배우들을 다루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주디 갈랜드, 클락 게이블, 캐서린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영화계 최고의 인물들을 발굴해냈습니다. 당시 세간에는 MGM은 천당보다 더 많은 배우들을 갖고 있다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MGM은 오즈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필라델피아 이야기 등 영화 사상 가장 인기 높은 영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루이스 B. 메이어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막강한 사업가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당시 연간 12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메이어는 영화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57년 헐리우드에서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세실 B. 드밀, 세뮤엘 골드윈, 그리고 루이스 B. 메이어는 뛰어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영화 산업에 끼친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서부에 황량했던 곳을 세계 영화의 중심지로 만든 세 명의 제작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